시장 경제 바로 알기. 국가 대신 인민들을 먹여 살린 장마당의 힘. 인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시장 경제의 비밀을 경제학 박사 김정우가 풀어드립니다.
시장 경제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외국 기업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뭐 흔히 조선의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요, 이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독자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른 나라나 기업들로부터 이 투자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선처럼 경제 규모가 작고 네. 또 기술 수준이 낙후한 나라에서 외국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선도 사실은 뭐 작은 산업, 뭐 식당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 외국 것까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지만 하지만 현대적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네. 또는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이라든가 또 전자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현대적인 산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필요한 뭐 거대한 그 공장 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죠.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세계 시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걸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서 외국에서 가져올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은 그 외국이 남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것들을 갖다가 북한에서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네. 그 결과물들을 이제 인민들이 나누어 갖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북한 경제도 현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과 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배우는 게 필요하겠죠.
네. 북한의 인민 경제 발전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뒤돌아보면요. 네. 이제 북한 같은 나라가 사실 이제 뭐 전쟁 때 뭐 네. 거의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56년도부터 이제 뭐 사회주의 건설을 한다, 기초 건설을 한다 네. 해서 이제 사회주의 길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네.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정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연평균 14%라는 이건 대단한. 뭐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거 연평균 14%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인 줄 전혀 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3-4%, 또 뭐 5%는 예, 뭐 그런 거라고.
경이로운 경제 성장이죠.
예. 그런데 그걸 보면은 네. 왜 그렇게 발전했겠나? 14%라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돼서 이뤘겠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거의 경제력 자체가 네. 경제력 자체가 없는 데서 이제 발전하다 나니까 네. 그 성장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던 거고 네. 70년대 이후부터 들어가서는 그 성장 속도가 갑자기 거의 멈추다시피 할 정도로 네. 됐으니까 몸집이 커지니까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없지 않겠다.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거에 있던 거를 복원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하는 거는. 네.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나라 보면 이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전쟁 복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막 30% 막 이렇게 돼요. 예, 뭘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밖에서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그 기술 같은 것도 없고 네. 그걸 밖에서 다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시대가 발전하다 보면은 또 공업의 역사도 또 그게 네. 지금은 뭐 지금 IT 산업이라는 게 뭐 급작스레 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IT 산업 기대면 이제 전 뭐 지금도 시작은 됐습니다만 네. 뭐 생물 공학적인 발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감히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60년대만 해도 이거는 거의 환상에 불과했던 거가
그렇죠.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네. 네. 그러고 보면 뭐 이거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말은 네. 완전히 허상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립이라고 네. 하는 거 고립과 자립은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립돼서 혼자 산다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립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과 협동하고 거래해서 살아가는 거는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하고 전부 관계를 끊고 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겠다. 내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을 하고 내가 모든 자본을 다 만들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건 고립이라고 저는
아주 보이죠. 교수님이 아주 명철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 당국에서 흔히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거는
네.
엄밀히 따지고 네. 얘기하면은 자립적 민족 경제가 아니라 고립적 경제다.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네.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돈을 번다.
네.
떳떳하게 돈 버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굴 협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거는, 그게 바로 자립경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고립하고 자립을 너무 지금,
북한에서 네. 지금 얘기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거는,
네.
외국의 기술, 이자 교수님이 쭉 얘기하다시피, 네. 원료, 자재, 이거를 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네.
자체로 다 한다.
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엄밀한 의미에서.
네.
근데 이제 국어를 계속 거짓하거든요.
예.
근데 물론 거기서 자기네가 실책을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예.
이전 30년, 40년이 지난 오늘의 일기까지도 아직까지 자립적 민족 경제 자력갱생만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1% 경제 성장 속도도 아닌 마이너스 지금 성장을 보인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경제 를 그러니까 자립하고 고립은 좀 분명히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네.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세계를 돌아보면 뭐 굉장히 뛰어난 기술도 있고 북한의 자본을 제공하겠다는 데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왜 마다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반대로요.
네.
이 한국 같은 나라는
네.
북한에서는 그런 대로 남북을 이제 엄연하게 네. 딱 갈라본다면 북한은 그런 대로 이제 공업적인
네.
거가 이제 많았고요.
네.
공업 시설들이 대체로 이제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엔지니어들도 다 북쪽에 있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남쪽은 거의나 제가 남쪽에 이 말을 이제 몇 번째 하는데요.
네.
남쪽에는 산도 없고 다 벌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논농사만 짓고,
예.
예, 그래서 그저 아 여기에는 그저 무연하게 논만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는 농업만 북한에서도 배운 거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와 보니까 여기도 농업을 아주 집약적으로 하고 모든 걸 잘하긴 하지만요. 여기는 낙후한 농업국가.
네.
북한은 강력한 공업국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정확히 했거든요.
그렇었죠.
그런데 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모든 부분에서 세계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있지만요.
네. 네.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형편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의 산업이라고 남한은 농업국가였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있는 게 무슨 정미소. 뭐 신발 공장, 방직 공장 이 정도가 이게 다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설탕 공장 뭐 이런 거죠. 설탕 또 밀가루 공장 뭐 이런 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슨 기술이 있나요? 다 외국에서 저 기계 도입해다가
네.
그냥 억지로 어깨너머로 이제 기술 배워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70년대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해야겠는데
네.
예를 들어 조선소단 말이죠. 그 뭐 50만 톤급 그런 거대한 유조선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런 유조선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선소 만드는 일을 맡은 거죠.
잠깐만요. 네. 중하, 그러니까 조선소가 중화공업에 속합니까?
그럼요. 네. 중화공업의 핵심적인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조선을 하기 위해서는 철강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기계공업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5만 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제가 잠깐 이제 사갈린 게 뭐냐면은 화학자가 들어가다 나니까 그 중자란 말을 이제 빼고, 그러니까 중공업에 속한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알려면은 중화학 하면은 중공업과 화학, 공업.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왜 화학자가 들어갔는데 왜 조선소가 들어가지? 그 말을
남한에서 화학은 조금 후에 발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발전한 게 기계 쪽이 이제 먼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업 쪽이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거는 북한이 먼저 내놨 노선인데요.
북한이 대부분 다 먼저예요. 그런 공업 쪽은.
네.
북한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다 앞서 있었죠.
근데 북한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는 뭘 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61년도에 3,000톤 프레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6,000톤 프레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도 아니 프레스라는 게 뭐 내리찍는 건데 3,000톤이면 뭐 거기 대단한가? 6,000톤이면 대단한가? 그걸로 도대체 뭘 만들기 때문에 그 프레스 만들한 걸 가지고 우표도 찍고 굉장시하면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현대중공업 하면은 뭐 배를 진짜 조선소.
세계 최고의
뭐
조선소.
몇만 톤 뭐 유조선 다 만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거를 중공업이라고 여기질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기껏 중공업의 가장 거기에 특징 지어지는 게 뭐냐면 영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만드는 그 중기계들. 그걸 가지고 중공업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중장비들을 가지고.
아니, 중장비도 이제 중공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영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아주 큰 기계들. 아주 큰 기계들. 뭐 거기에서는 이제 뭐 6,000톤 프레스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대형 공작 기계들 있잖아요.
뭐 겐트리 트레인이나 무슨 뭐 밀링 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말의 뜻이 다르군요.
예, 말의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58년도에 이제 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그 밑바탕에는 군수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도 그게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군수공업이 늘 깔려 있었어요.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하는
그 배경에는 왜냐하면 미군이 이제 철수한다 그러고 막 이제 그 저 월남에서의 전황이 그 뭐라 그러나. 남쪽 월남, 자유 월남 쪽이 이제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한의 방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 산업을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중화공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는 중공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인민생활과 직결된 또 특히 이제
수출품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조선소도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공업을 발전시킨 반면 북한에서는 이제 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중공업 쪽으로 약간 이제 중공업 같은 중공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갈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또 중국도 뭐 마찬가지 상황 아니었습니까? 중국이 1978년도 이제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이 외국의 투자를 받으려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사실 뭐 오늘날 미국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뭐 통째로 받아들였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으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동차 공장을 통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폭스바겐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를 그냥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독일 자동차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그걸 그냥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중국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 이름을 그대로.
아, 그대로 폭스바겐이라고 나옵니까? 네. 중국에서 생산된 걸.
예. 또 현대 자동차가 북경 가서 생산하는 그 현대도 그냥 현대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네. 네. 뭐 경제는 또 경제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커진 다음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지. 뭐 당장은 그냥 외국 거 그냥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렇게 외국 자동차 공장들 그냥 받아들였고 거기서 다 이제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네, 오늘은 외국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경제 바로 알기 시간에 남선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